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 1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 19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히브리 9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요즘처럼 마인드 교육이 필요한 시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각 학교마다 인성교육 지침을 내려보내고 인성교육을 하라고 말하고 있고 세계 각국의 이래 국가 정상들 대통령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젊은이들 때문에 굉장히 대통령 고심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제가 말라위 대통령 지금 자꾸 하셨습니다만 그분하고 이제 한 몇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깜짝 놀라면서 대통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힘에 벅차도록 일을 하고 있는 재정 전부를 거기서 막 넘치도록 하는데도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내가 한 일을 모르고 정부에다 불평 원망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고 세계 정치를 하는 분들이 제일 큰 관점은 젊은이들 어떻게 이끄느냐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참 정치하는 사람들께 많이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모든 걸 깊이 사고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 들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정치를 비난하거나 야당들이 그런 비난한 이야기에 쉽게 현혹이 되고 잘 믿고 그런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은 성경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창세기부터 요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어갔습니다. 읽어가니까 성경이 너무 신기한 것은 성경을 읽어 성경은 자꾸 생각하도록 마음을 이끌어가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얻기 위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녁 때 우물가에서 아브라함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성경을 좀 읽다가 보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바딴 아람으로 가다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겁니다. 첫눈에 반해가지고 외삼촌에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양을 치겠습니다 해서 라헬하고 연애를 하는데 성경에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냥 저는 읽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왕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애굽산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그 미디안에 가서 양을 치는 십보라를 만나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양을 치는 십보라를 만나면서 그 이제 십보라와 둘이 결혼을 해서 모세가 이렇게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또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물론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결혼한 거 그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는 그걸 의미하는데 그냥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모르고 두 번 읽을 때 모르고 세 번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우물은 신부를 가리키는 것이네. 저도 총각 때 장가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늘 우물가에 어르더릇하고 신부가 오는 거 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많은 여자들이 와가지만 저를 쳐다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실망하고 돌아가고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자꾸 저에게 성경 하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참 어렵게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께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아가는 숫자 날도 꼭 고난을 항상 나타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에 나타난 4라는 숫자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구나. 성경을 가지고 그냥 읽으면서 그냥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그게 하나하나 풀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많은 사람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하는데 텔레비전은 어느 방송국을 불만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청자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지 텔레비전을 보면 막 골치 아프게 머리를 싸매가며 연구해가며 텔레비전 보기 안 하죠. 그러면 텔레비전 아무도 안 볼 겁니다. 그래서 막 속에 좀 답답하고 막 속상하니 텔레비전 보고 막 빨리 씻어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데 이 텔레비전을 계속에다 보다 보면은 쉬우고 이해하기 쉬운 것만 자꾸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면은 밥 먹다 봐도 이해가 가고 누워서 봐도 이해가 가고 자다 일어나 봐도 이해가 가고 너무 쉽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을 계속해서 쉽게 이해하는 거 보다 보면은 딱딱한 거는 이해가 안 가는 어려운 거 연구하는 거 골치 아픈 건 아예 싫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텔레비전을 만들어 놓았지만 절대 아이들을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뭐라고 이름을 지은 바보 상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걸 보면은 텔레비전을 뭐 사람이 생각을 안 하게 돼. 생각이 어려워져. 생각하는 모든 걸 판단해. 그러면 생각이 싫어져. 그래서 설계를 하는 거나 연구를 하는 거나 깊이 사고하는 거나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 없이 그냥 막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지 깊이 사고하는 능력이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속에는 육신의 욕구는 먹고 싶거나 마시고 싶거나 즐기고 싶거나 그 이성적인 이런 부분들 순간적 충동적으로 탁탁 일어나서 우리를 끌고 있고요. 성경은 우리가 깊이 사고를 해서 생각을 해서 이래 연결시켜보고 이제 엮어보고 또 이렇게 이거 비슷하네 그럼 같은 거 연결시켜보면은 하나하나 풀리는데 그게 너무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텔레비전을 많이 보거나 특히 현대 컴퓨터를 많이 대하는 젊은이들은 뭐 이게 막 그 깊이 생각을 못한 게 막 저도 어릴 때 여름에 보통 나무 건너에 장기를 많이 두었습니다. 장기를 많이 두었지요, 여름에는. 그러면 이제 이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쪼리 하나 올라오네. 저 뭐 하려고 올라오지? 자, 그런 면에 생각을 합니다.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는 사람들. 한술을 놓고, 참 깊이 타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장기나 바둑 이런 것들은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성경 그건 장기나 바둑 그냥 막 그 하나의 그 뭡니까 취미로 하는 거고 성경은 이제 우리 마음을 연결했을 때 오는 그 쾌감이나 즐거움이 오고 그게 우리 마음에 와서 닿을 때 내 마음이 변하는 걸 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보통 사람이 상대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산에 천호식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IYF의 군유스코 출신 형제 하나가 자기 한평생 소원이 천호식품의 회사에 취직하는 겁니다. 전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이젠 IYF에서 마인드 교육을 받아가지고 식품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연락을 해서 어느 나라에 가서 그 사진을 뭐 브라질 파라과이 연락해가지고 식품에 가지고 사진을 하나 찍어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식품 회장을 만난 겁니다. 회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형제는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보통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식품에 돌을 사람이 아닌데 딱 생각하는 이미지가 생각하는 상태가 보통 젊은이와 너무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교회에서 IYF 교육을 받고 마인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시드라이 여기고 업신 여겨서 그렇지 이걸 배워서 이걸 배우면 뭐 부부가 생활하는 가정에도 그렇고 사업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영에도 그렇고 모든데 이게 참 필요하고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면 너무 좋은 건데 어느 날 식품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께서 이 형제를 막 깜짝 놀랐어. 너 어디서 이런 생각의 세계를 배웠냐? IYF에서 배웠습니다. 또 내 곁에 있거라. 앞으로 그 회사를 이끌어갈 간부로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IYF 출신들이 세상에 가서 딱 지자야 딱 보면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청와대의 경호실에 경호 대장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경호실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가정이 제일 좋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은 미남들일 뿐 아니라 가정상대 극히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청와대 경호를 하게 하는데 경호대장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IYF 출신 그 학생은 그 병사는 그 경호대는 순간 확실히 딱 돋아나신다는 거죠. 한 번은 어느 부대는 부대장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느 병사 하나가 화장실에서 자살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다 그 길을 그냥 지나갔답니다. 그런데 아이와이프 군유스코 출신 그 병사 하나 그리 지나가다가 이상을 느끼고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걸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이 날 보고, 그 부대장이 날 보고 뭐냐면, 여기에 수많은 병사도 있지만, IYF 출신, 군유스코 출신 병사는 확실히 딱 돋보인다고, 뭐 어디가 딱 눈에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나는데 제가 머리가 저 잘난 사람이 아니었는데, 통신훈련소 교육을 받는데, 훈련 소장님이 딱 저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제일 높은 소장님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훈련 소장님 저를 불러서 육군 대령하고 이등병하고 둘이 통신훈련소 예배당 짓는 일을 의논하시고, 마침 훈련 소장님이 이제 군사령부로 가시면서 행정장교를 불러가지고 행정장교 여기 와라 와가지고 이 박옥수는 내가 이 부대 떠날지라도 네가 돌보면서 종교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네가 편의를 봐줘라. 내가 한 번씩 돌아보겠다. 그러니까 대위 장교 예 하고 엄청 그 다음부터 제가 거기서 제대할 때까지 실제 저는 군종 특기가 아니었는 통신 특기였는데 복음 그렇게 세상을 갖지 못한 마음의 세계를 성경 우리서 길러주고 있는 겁니다. 아쉬운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생각을 안 하고 읽혀지질 않습니다. 성경 읽다가 하면 자꾸 생각할 수 있는 그 뭡니까? 포인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 동안에 생각하는 세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읽고 많은 목사님들 만나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가 파동에 있을 때 한 번 어느 목사님이 저희들 이제 그 옆집에 왔는데 저희들이 그 이제 옆방에 사는 분이 다른 교회를 나가다가 제가 복음을 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집사님들하고 장로님 한 대여섯 분이 신방을 왔다가 이제 우리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좁은 방 한 칸, 아주 좁은 방이었는데 거기 이제 그 목사님 장로님도 가득 방이 가득 찼어요. 저는 그때 이제 30대 이제 초반이었고 그 목사님은 50대 후반쯤 되신 분이었어요. 저를 보고 당신 말이야 죄 없어 죄 안 지어 죄 안 지어 막 나한테 호통을 치면서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죄가 없다고 교만해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제가 얘기한 목사님은 그러면 죄 사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죄 사해 달라고 기도해야지. 죄 사해 달라고 기도해 죄 짓고 기도 안 하면 돼. 제가 이야기 상대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 목사님 그럼 한 두 가지 더 물어 좋겠습니까? 물어라고 말이야. 목사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이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 그 말 대답을 못해요. 자기 제사는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제사 안 받았던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물어서 대답도 안 하시면 물었어요. 목사님, 제사함도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말을 못했어요. 성령이 없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도 안 깨달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문을 열고 방에 나대 대문 밖에 양도둑놈 가더라고. 생각을 안 하신 분입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배우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그냥 성경은 너무 신비하게 된 책이라서, 너무 신비하게 된 책이라서 조금 생각을 하는 사람 눈엔 조금 보여요. 그 면이요. 좀 더 깊이 생각, 성경 보이는 폭이 훨씬 넓어져요. 더 이제 깊이 보면은 더 성경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사회 가장 정신적으로 문제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집착을 못해서 늘 정신 떠다니는 그것도 문제지만 요즘 시대 가장 세상을 어렵게 하는 한 곳에만 집착해가지고 한쪽만 알고 반대편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기도 귀찮아하고 하나만 딱 알면 그게만 빠져버린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가정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너무 집착력이 강해서 하나에 빠지면 그 다음에 반대편은 전혀 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게 하고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집착을 할 줄 알아야지만 집착 한쪽에만 집착해서 단의 반대편을 못 보는 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양쪽편이 한쪽에 보이는데 성경 한쪽편만 보면은 어렵다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 내가 죄를 죄인이다. 예.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이라고 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죄사함을 받으면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리고 내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졌다는 찬송이 있는,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죄인으로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죄인이라 그러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은 그 죄사함은 죄 안 짓나 묻습니다. 죄사함 받고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 짓지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죄사함 받고 죄 짓는 그 죄는 안 씻었나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그러나 죄를 지으니까 또 죄인이잖아. 맞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때 죄를 죄담 받고 지은 그 죄를 사함 안 받으면 죄인이고 그 죄도 사함을 받으면 깨끗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죄를 좀 깨끗하게 씻지 반 씻고 말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성경 아주 창세기부터 구석구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로 다 나오죠. 그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의 삼각주인 고센이라는 지방에서 있다가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 좀 시내 산 위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의 법을 따랐었는데 이제 가나안 광야에 나와서 그들 법이 없습니다. 애굽 법이 다시 그들을 이끌지 못하니까 모세에게 한 십계명 두 개 돌판을 주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 두 개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제일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까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두 개 돌판 들고 산 내려와야 하는데 하나님 모세가 산 밑에 내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제가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성립되는 법이 성립을 시키기 때문에 십계명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가면 그걸 어기면 죄가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재단이 있어야 하고 속죄소가 있어야 하고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애굽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겠는데 재단도 없었고 속죄소도 없고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있었기 때문에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에서 계시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쭉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 40일 동안 하늘나라 시내산 꼭대기 성전을 이게 제단이다. 이게 물두멍이다. 이게 떡상이다. 이게 등대다. 이게 향단이다. 이게 법궤다. 이게 속죄소다.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계시로 하늘나라 성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다 보고 모세가 마음에 그걸 익힌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산에 내려가서 산에서 너에게 보인 그대로 이 땅에다가 약간 좀 적게 성소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고 다음에 휘장을 치라고 쭉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생각했습니다. 빨리 가야지. 빨리 내려가서 제단을 만들어야지. 속죄소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죄를 지을 때 빨리 여기 씻어야지. 그래서 이제 모세가 두 손에는 십계명 두 개 돌판을 잡고 마음에는 하늘나라의 성전 그걸 그대로 담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같이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요. 모세요. 왜? 진중에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대답을 하면 내가 볼 때는 성전가도 아니고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딱 내려와 보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모세가 보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1은 내 앞에 다니는 신을 두지 말라는 죄를 어긴 거고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그 두 가지 법을 어겼습니다. 이제 죄 법이 왔으니까 죄가 형내 죄인이 됐는데 그 죄를 씻는 제단이 없는 겁니다. 그 제단을 씻어서 죄를 씻어 속죄소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죄에 빠져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모세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돌판을 이거 있다가 산은 다 죽였다. 십계명 돌판 깨버립니다. 깨버렸는데 이미 그 십계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든 그 죄로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세 그 죄를 씻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레위인에게 말합니다. 칼을 들고 오너라. 죄를 지으니까 죽여라. 그래서 3,000명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도 죄가 안 씻어지는 거예요. 3,000명이 죽어도. 이튿날 출애굽기 3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무리가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빕니다. 빌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일에 우리 죄를 씻어주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씻지 않냐고 형벌을 낼 때 형벌을 내리라 그러면 죄를 씻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로 죄인으로 여전히 남아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안 돼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조각목이나 실이나 이런 걸 전부 가지고 성막을 짓자. 모세 성막에 모형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백성 살기 위해서 막 자기 어떤 사람들은 금을, 금브로치를 뽑아드리고 금반지를 뽑아드리고 그 해막에 수종되는 여자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청동거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경이라고 말하는데 옛날엔 유리가 없기 때문에 석경이나 돌을 갈아가지고 막 비치게 돌로 자기 얼굴을 보고 동을 구리를 가지고 면을 펴내서 그래서 동경이라고 하는 그 해막에 수종된 여자들이 그 동경이라는 노수로 만든 거울을 늘 보고 있는데 자기가 여자들이 밖에 나갈 때마다 그 거울 앞에 머리를 빗고 옷 단장을 하고 나가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 이 굴이라도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막에 수종된 여자들이 전부 자기 노수로 만든 구리로 만든 그 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세가 그걸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쭉 그게 다 거기 완성이 돼서 이제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모든 걸 드려놓은 성막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으니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께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몰고 이 해막으로 나와라 그럽니다. 아마 몇 명이 세아를 보니 수백 명, 수천 명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들고 와, 데리고 와, 몰고 와서 주를 가만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런 제단이 있었더라면 사람 죽지 않고 제단에서 피를 흘려 죄를 사하면 되는데 그때는 제단이 없어 3천 명이 죽었는데도 죄를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늘 아래 제단과 똑같은 제단이 있고 하늘 아래 떡상과 똑같은 떡상이 있고 하늘 아래 법궤와 똑같은 법궤가 있고 하늘 아래 향단과 똑같은 향단이 있고 하늘 아래 있는 속죄소와 똑같은 속죄소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을 데리고 온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이 수백 명이 모여서 차례대로 한 사람씩 가서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당신은 죄사함을 받으러 왔지요? 예. 양을 가져왔습니까? 예, 양 여기 내가 몰고 온 양입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 먼저 이 양이 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의미가 없고 험이 있으면 제사 안 되니까 살펴보고 험이 있으면 다시 가셔서 몰과 다른 험 없는 양을 가져와서 그러나 험이 없으면 제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양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세히 살펴서 아무 흠이 없는 어린 양일 때, 아유, 양을 잘 고르셨습니다. 양이 아주 깨끗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양이 흠이 없다는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면 당신 제사를 지금부터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죄를 처음으로 양에게 넘기는 예식이 필요합니다. 당신 양 앞에 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양의 머리다 안수를 하세요. 그러면 죄가 양에게 건너가고 당신은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양 앞에 와서 두 손을 모으고 양의 머리에 안수를 됐습니다. 이제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서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을 잡겠습니다. 그 제가 몽골에 가서 형제들이 양을 한 마리 잡아먹자 하더라고요. 그러자. 그리고 얼마 내면 한국 돈으로 3만 원만 내면 큰 양을 산다고 하더라고. 그거 내가 낼게. 그래서 100불을 줬어요. 100불을. 100불을 주니까 뭐 3만 원도 훨씬 낫죠. 큰 양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잡는 건 못 보고. 그래 막 전부 다 각을 또 왔는데. 목사님 양은 너무 순하기 때문에 그만 기만 잡고 칼로 푹 찌르면 가만히 푹 쓰러진대요. 막 대지는 자가 온 동네가 막 떠나가도 과음을 지르고 막 깨깨대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니까 양이 아 정말 순하게 아 그냥 주인이 딱 이렇게 길을 딱 잡고 이 목을 딱 찌르면 반환도 그냥 그 자리에서 톡 앉아가 쓰러져 죽는다 하더라고요. 목을 찔러가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다 전부 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피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졌다. 자, 제단뿔에 피를 칠한 이유는 이 죄가 당신의 죄가 제단뿔에 기록됐는데 이 양이 그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까 그 죄는 해결됐으니까 씻어졌으니까 그 피를 갖다가 제단뿔에 쭉 바르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야 합니까? 예. 그 다음엔 기름을 끌어내야 합니다. 제사장은 양의 배를 가릅니다. 칼로 갈아가 딱 제껴놓고, 창자, 콩팥, 간, 이런 끝풀에 있는 기름기를 전부 떼가지고 접시에 담습니다. 떼가 기름기 하나하나. 그걸 가지고 제단 위에다 불을 태워서 장자 위에 불을 붙여놓고 거기다 기름을 하나씩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에 제사장이 그 위에 속지 않냐 그가 사함을 얻으랴 말대로 그러면 죄가 사해진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죄가 다 사해졌습니까? 예? 어떻게 사해진 걸 합니까? 사해진 건 이러면 죄가 사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신은 죄가 시든 돌아가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야 돌아가면 죄를 깨끗하게 씻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다시 죄를 안 지으면 이제 깨끗한데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죄를 삼받고 난 뒤에도. 와서 묻습니다. 제사장님 제가 지난번에 저를 위해 제사 드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양을 잡아야죠. 뭐 별 수 있습니까? 양을 한 마리 몰고 오세요. 아이 제사장님 번번이 수고를 끼쳐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고기는 우리 깨 됩니다. 가죽도 우리 깨 되고 그래서 우리 고기 먹고 그다음 가죽은 우리가 쓸 테니까 그냥 가져오세요. 그리고 또 계속 양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양을 잡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히브리서 8장, 죄송합니다. 히브리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을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이제 여러분 성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늘나라에는 완벽한 하나님 위해서 만들어진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모세가 만든 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하늘나라의 모형을 따져 약간 적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적게. 조금 적게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하고 땅에 있는 제단이 다른 게 뭐냐면은 시간의 묘한 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발견에 뭐냐면 지금 이제 내가 앞에 저 시간은 11시 11분인데 지금 분명히 내가 11시 11분인데 저 시계가 11시 11분 저 빛이 11시 11분을 가르치는 빛이 저 시계를 비춰가지고 빛이 막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빛만큼 빠른 속도를 가지고 11시 11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빛이 가는 걸 따라가면은 시계가 몇 시입니까? 11시 11분입니다. 맞죠? 11시 11분 때 빛을, 시계를 비친 그 빛이 가는 그걸 따라가면은 1년 따라가면 지나가면 몇 시죠? 예? 10년 뒤에 따라가면서 보면 그건 몇 시예요? 여전히 11시 11분입니다. 반대로 저 시계를 반사한 빛이 가는 것, 더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11시 11분이 안 되고 11시 10분이 되고 11시 뭐 9분이 되고 11시 8분이 그렇게 되겠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 입증하기 위하여 계기 일식 때 그 빛이 끊기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이 그게 발견해서 세계 유명한 물리학자가 됐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을 아무리 잡아놓고 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뭐 옛날 우리 노들 강변 백사장에 뭐 희 늘어진 가지에다 무정 세월 묶어두고 뭐 놀아보자 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세월 흘러가는 게 막 안타까운 세월을 묶어두자. 누가 세월을 묶어둡니까? 지구가 도는데. 그렇죠? 이 지구에는 아무리 시간을 묶어지지 않고 시간이 여전히 흘러갑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시간계라고 말합니다. 시간계. 그렇기 때문에 시간계에 있는 시간계에 가면은 과거라는 게 있고 현재라는 게 있고 미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비행기로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집회를 갑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집회 마치고 독일에 가 집회라고 마치고 러시아에 집회라고 세계 곳에 집회라고 제가 돌아오게 되는데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내가 딱 가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어제 박 목사님이 주일 난 예배 때 히브리 9장 얘기를 하면서 영원계 얘기를 했다. 그렇죠? 그 언제입니까? 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장차 올 날이 미래고 지금 우리 현재 사는데 이 현재라는 이 시간을 붙들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지만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참 과거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시간계는 이런데 영원계에 가면은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계에 가면 우리가 지구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다 이따에 잠깐 다녀왔는데 33년 동안 있다가 올라가셨지, 그죠? 그게 영원계가 막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으니까 항상 현재만 있지 과거도 미래도 없는 게 영원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은 하늘나라에 있는 속죄소는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는 물두멍은 하늘나라에 있는 저 뭐 등대는 하늘나라에 있는 법궤는 항상 현재만 존재하지 시간이 흐르지 않고요. 이 땅에는 시간계는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지만 가만히 있어도 현재가 과거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죄를 짓고 난 뒤 오늘 내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서 내 죄가 씻어졌다고 하지만 이건 이미 죄를 씻으신 건 사실인데 또 내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죄를 사는 그 양의 피도 흘러가버린 과거로 흘러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뒤에 내가 또다시 죄를 지었을 때 한 달 전에 내 죄를 위해 십자에 죽은 내 죄를 죽은 양의 피가 내 죄를 모성 건 흘러갔기 때문에 또 양을 잡아드리고 또 양을 잡아드리고 또 양을 잡아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가 살 때 어떻게 했냐면 현재 여러분이 가진 이 육체 가지고는 안 되고요. 꼭 부탁하고 싶으면 하늘나라에는 시계 가져가지 마십시오. 오메가도 롤렉스도 그것만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원이 어떤 게 영원이냐 보네 그 설명을 못 하겠대요. 그러다 하는 말이 태평양 바다에 큰 바위 산이 있대요. 큰 바위 산이도 된 섬이 있대요. 근데 천년마다 물새 한 마리가 날라와서 그 바위에다가 부리를 갈고 간대요. 천년에 한 번씩 와서. 그래 갈아갔는데 물새가 천년마다 한 마리씩 와서 날라와가지고 바위섬에다가 바위섬에다 부리를 갈고 갔는데 물새들이 부리를 갈아서 바위산에 다 섬이 없어질 때까지 가도 흘러도 영원은 한 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을 표시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는 그 제사가 내 죄를 사지만 죄를 산 그 제사가 이미 시간이 과거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죄를 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지은 죄를 살려고 보니 이미 흘러가고 과거가 되어버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어 제사를 드리는 구약시대는 계속해서 양을 잡아 제사는 제사가 계속됐기 때문에 양의 피가 강물처럼 올라가고 양의 그 기름을 태운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간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제단에다가 이 땅에 있는 속죄소에 예수 피를 뿌린 게 아니라 예수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영원한 성전에 올라가셔서 피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성전에 영원한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간에는 천년이 지나가도 장긋됩니다. 그렇지요? 2000년이 지나 장긋되고 하늘나라 제단에선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죄를 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이 지나갔지만 내가 한 번은 태국에 갔는데 불상이 뭐 100만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날은 휴일은 안 되는데 담당 직원이 저를 허락해 그 이제 불상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100만 개가 쫙 그러나 또 태양만 해야 툭 그렇게 불상을 만들어놔. 근데 아, 돈도 무지무지하게 들었겠어요. 그 관리자가 날 보고 하는 말이 이 불상이 천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상의 천년까지는 넉넉히 갈 수 있다고. 천년 뒤에 온 사람은 아무 효과 불상 보지도 못하잖아요. 이야, 불교가 천년까지 불상을 갖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예수 피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2000년이 지났는데 그죠? 1000년만 가고 끝나면 예수 피가 아무 상관이 없을 건데 영원한 속죄를 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을 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성전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나라 있는 성전이 있죠. 네, 대답 좀 해주세요. 하늘나라 성전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건 인간에서 아무도 그때 하늘나라 성전을 보죠. 모세가 처음 봤는데 하늘나라 성전에 있는 이건 인간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란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늘나라 성전에 있는 속죄소 제단 위에 뿔에다 피를 바르고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러냐? 만일에 여러분 이 땅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피를 가 땅 있는 제단 피를 뿌리고 했으면 구약시대 양이나 염소 피처럼 우리 죄를 사하긴 사하지만 그때 한 번 그 시대 죄만 사하지 그 다음에 짓는 죄를 사할 수가 없으면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하기 위하여 땅에 있는 이 제단에 피를 뿌리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하늘한 제단에다가 예수님은 피를 뿌리셨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절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뭐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히브리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알고는 정말 쉬운 책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런데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제단에다 뿌렸다면 죄가 그때만 사했지만 만일 이 땅에 죄를 피를 뿌렸다면 예수님께서 또 죽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또 죽고 아마 몇 천번, 몇만 번, 몇억 번 죽어도 절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지 못합니다. 그때 죄만 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제단에 갖다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염소와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사는 구약시대 이 땅에 있는 제단은 그렇지만 하늘나라 제단 피를 한번 벌려 죄를 속하면 영원히 사해지기 때문에 2000년 지나도 3000년 지나도 5만 년 지나도 100만 년이 지나도 영원히 우리 죄에 속하는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대충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에 부정한 완벽하게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으셔서 죄를 사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은 의롭고 하나님 볼 때 거룩하고 하나님 볼 때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딴 거 다 몰라도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그 다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래, 앞으로 의롭다 할 게 아니고 이미 의롭다고 했다 말입니다. 의롭단 말은 죄가 씻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해졌다는 말입니다. 깨끗해졌다는 말입니다. 그 만일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주 우리 죄를 사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시들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 죄가 남아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잘못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를 가장 모독하는 것이 내 죄를 못 씻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내 죄를 다 못 사했고 내 죄가 남아있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그 원수들이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내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3장 23절을 왜 기록했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사람, 만일 내가 죽으면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될까? 나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막 두려워하고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로마 3장 23절 24절 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만일에 죽으면 내가 이렇게 심판을 할게 하고 로마 3장 23절 24절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 재판장에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고 무죄라면 무죄고 씻어진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대충 읽고 내 생각까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내 죄가 사해졌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은 그 말을 받은지 아니야 난 죄가 있어는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원래 모두 어두운 가운데 있고 십자가를 모여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옛날에 추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게 좋았는데 그런 게 싫어지고 흥미가 없어지고 텔레비전 보는 게 마음에 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말 바라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믿음에 거하면 삶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온전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저녁 때 어떤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멀리서 왔는데요. 그 형제는 자꾸 술을 마신대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그래서 제가 심홍섭 형제 이야기도 하고 술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형제 온전하게 한 이 사실을 믿어라. 히브리 10장 14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되니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래 우리 영원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볼 때 깨끗하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 씻어지게 됐다. 그렇게 된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 9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죄송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본받아서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아와 지어 만든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의 모형인 이거는 이런 것들로 전개할 양이나 소를 잡아 전개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러니 구약시대에서 이제 제단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 제사드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제물을 했는데 그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대표입니다. 그렇죠? 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만든 하늘나라에 있는 모형을 따른 손으로 모세가 만든 구약시대 그 성막, 그 제단, 그 속죄조에서 예수님 피를 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제단에 가서 예수님은 피를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해가 되죠?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25절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 대제사장 땅에 있는 제단에는 해마다 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자주 갔던 제사를 드렸어. 왜냐하면 그건 영원히 죄는 그 당시 죄만 사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으로 돼. 이젠 자기를 단번에 제사할 때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니. 그러니까 구약의 양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구약시대 양치는 그러면 막 십자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또 새로 태어난 이삼 죄지에서 또 죽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뭐라고 말했지요? 한번 그, 드리고, 그러면 그가 세상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 태어 만들어진 그때 계속 죽어야 하니까, 몇천 번, 몇만 번, 몇억 번 죽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그랬다면 지금도 예수님 살아 계신다면, 아이고, 박 목사 큰일 났다. 내가 오늘도 또 죽어야겠네. 저 인간들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벌써 몇 번째고 수십만 번째다. 얼마나 채찍이 아프든지 못 살 때 방언에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아마 예수님이 그러셔야 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한 번,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죄가 사해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 나는 죄가 있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은 죄가 기억이 나고 어떤 죄는 그것도 큰 죄이기 때문에 자꾸 고백에도 안 씻어진 것 같고 그런 마음도 들고 어떤 때는 막 기도하면 막 마음이 뜨고 눈물이 제가 씻은 것 같은데 어떤 죄가 남아있는 것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내가 볼 때에 죄가 씻은 안 씻은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서 죄가 씻은 안 씻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씻어졌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제단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다시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린 제사 자체도 흘러갔기 때문에 한 달 후에나 열흘이나 그 다음 날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죄를 씻은 이미 제사한 게 흘러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피를 한번 뿌리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죄도 예수님 십자가 피로 내 죄도 예수님 십자가 피로 내 아들의 죄도 예수님 십자가 피로 내 손자의 죄도 예수님 십자가 피로 맞습니까? 그 한 번 못 받게 영원히 죄를 사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문제 혹시 궁금하게 질문하실 분 있어서 한 번만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질문하십시오. 잘 이해가십니까? 확실히 이해가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보기에 죄가 남아있는 것 같고 다음 제가 씻어지는 것 같고 씻어지지 않은 것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우리가 재판을 받는데 난 죄 없어 의인이야 딱 가서
판사 앞에 난 의인이요 나가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하냐면 판사가 무죄다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 죄를 재판한 분 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죄를 범하였으나 보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 십자에 못 박혀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 한 일이 없이 값 없이 대가가 없이 하는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로마 3장 23절에 한 이야기는 누구 로마 사람에게 해당되는 온 세계 만민에게 해당되니까 하나님이 그 의롭다 하신 그 말씀은 저의 계산된 박옥수 목사 너 의롭다. 알겠습니까? 조규윤 목사, 조규윤 목사, 조규윤. 예. 조 목사 너 의롭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거기다 여러분 이름은 다 쓸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범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의 구속으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실 때는 누구냐면 우리 모두를 두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또 뭐 아이 죄가 아 그렇지만 이제는 안 씻어졌는데 싶은 사람 있습니까? 예. 성경 이제는 죄가 씻어졌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세요? 죄가 안 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는 감정 갖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해가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어 사하며 그랬는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들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 예수 자기를 단번에 드려서 죄를 없게 하는 죄를 다 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옥 가면 되고 알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늘나라 가오신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에 내 죄를 영원히 씻어놨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까 그 어렵다는 그 사실 아 어렵구나 한 어렵다 했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 않은데 아이고 그렇지만 내가 그제는 씻었지만 내가 이제는 큰 죄인데 이건 내가 씻을 수 있겠나. 제가 한 번은 어떤 모친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남편을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막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부인은 막 어렵게 살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했고 남편은 늘 술만 먹고 나가서 놀고 빚만 지고 도박이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전부 다 이 집은 이 부인은 모두 성실하고 착하고 좋다 다 인정을 해주고 남편과 집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강남교회가 아니고 나왔는데 예수님 십자에 못 다 들었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옳은 게 맞는데 그래서 너무 고민을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을 데리고 교회 왔는데 세상에 남편은 그날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부인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 크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남편 자기를 안 자기 아예 나쁜 남자니까 그래가지고 사는데 남편이 허리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설교를 듣더니 하는 말이 아 하나님이 고치줄 줄 믿는다고 기도했는데 진짜 허리를 잘 움직이도 못하면 허리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내가 여보 허리 깨끗하게 나왔는지 병원에 진단 한번 해보자. 그 병원에 진찰을 했어요. 제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허리가 다 나왔는데 끝에 조금 남아있다고. 그래, 형, 자기 남편, 아, 이거 이제 다 고쳐, 이것도만 고쳐주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아내 여보고 막 끝에 조금 남은 거 이거 어쩌면 됩니까? 그 수술하면 금방 낫는다는 거예요. 남편 수술 안 하려고 하는데 막 졸랐대요. 그래야지 막 어째 남편이 한 수천만 원씩도 안 했어요. 근데 집에 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 여보 당신 다 난 조금 난 그만 완벽하면 안 되냐고. 근데 문제가 뭐 남편이 하도 바르게 안 살고 아내 고생을 시켰으니까 남편이 아내 말도 병원을 간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의사 수술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자기가 하나님 믿음으로 재산받은 간증도 하고 내 병이 나았는데 쫀나게도 하나 고쳐주는데 그리고 의사가 그럼 수술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원장을 만났더거든. 원장 왜 수술 안 하고 가느냐고 이런저런 얘기. 아, 병원이 이래서 큽니다. 저 의사는 직장이기 때문에 수술해도 한 달에 월급 나오고 안 해도 월급 나오니까 수술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수술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수술해가지고 어째 수술이 더 심해져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심해졌어. 남편이 막 불타는데 원장이 와서 그 사람 수술 잘 못했다고. 내가 수술하면 잘하니까 수술하라고. 남이 막 죽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왜 이러냐. 아내는 아니라고 완벽해 놨자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남편이 지나는데 억지로 오게 수술하던 남편 덜커덕 죽었어요. 근데 병원이 너무 안 되는 병원이라서 위자료도 못 물어주는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엉엉 울면서 난 처음에 내가 남편 죽였다고 왜 이해를 못했는데 진짜 그 아내가 남편 죽인 거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나쁜 여잔데 내가 이렇게 남편을 죽인 여잔데 내가 내 죄도 사해집니까? 내 마음 당신이 안 씻으세요 하려고. 성경에 있어서 그래 말을 못한 거예요. 예, 그제도 씻으시면 그날 그 부인이 구원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여자의 죄도 막 돌아가죠. 얼마 전에 저희들 우자매님 아버님이 암이 걸리셨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그 아버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라면도 하나 끓일 줄 모릅니다. 내가 이제 암에 걸려 죽어 죽기에 가까운데 아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족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너무 의지하신 거예요. 이제 암에 걸려서 아내가 얼마나 날 잘해주겠노, 날 위해 잘해주겠노. 이제 그러면서, 그래가 있다, 내가 병을 이기다 싸우다 내가 죽으면 죽지, 그랬는데. 이, 아, 그 우자매님 아버지는 아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인 거예요.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그날 진짜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 오해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 어른이 부인이 있었으면 예수 절대 안 믿을 사람 같더라고요. 그럼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라면도 못 끓입니다. 라면 끓인 거 쉬워요. 냄비 올려 물러가지고 계속 올려 그리고 라면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 다 끓거든. 그 뭡니까? 수프 넣으면 되고 너무 끓었거든. 다음은 좀 덜 끓이면 되고 덜 끓어 좀 더 끓이면 되고 그 얘기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 얘기 하나 복음을 얘기했어요. 우자매 아버지가 우자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어머니를 믿는 마음이 다 무너지면서 마음을 둘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잠의 아버지를 사랑해서 우잠의 어머니 먼저 가게 하시고 마음 둘 곳이 없어 예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제3번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며칠 후에 우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정말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잠의 아버지를 구원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제 아내가 나를 돌봐주면 그도 뭐 얼마 견디겠다 싶은데 암에 걸린 데다가 부인되는 분이 세상을 떠나니까 막 절망 속에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암에 나는 못 그립니다. 아마 하늘나라 예수님 매일 좋은 라면 끓여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을 죄를 다 사해놓고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는 게 나오도록 이런저런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시고 죄를 깨닫고 구원받은 이런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히브리 10장을 들여다보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시대 우리가 뭘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완벽하게 씻어진 걸 꼭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시 동안 고개를 숙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